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자였던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고 이스라엘은 그의 재위 기간 동안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오점을 남겼고 그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와 그 자손을 벌하셨습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재위 기간에 둘로 나뉘어졌는데 기원전 931년경 솔로몬이 죽음을 맞은 뒤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12지파 중 10지파나 되는 거대한 무리의 왕위를 여로보암이 차지했습니다. 분단국가로 접어든 후 여로보암은 그에게 속한 북방지파들을 이끌고 도강국을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외적으로는 번영을 안겨주었지만 내적으로는 그들을 영적 파탄에 빠뜨렸습니다. 북왕국의 외적 융성은 실제로는 정치적, 사회적, 영적인 붕괴의 표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어떻게 북왕국 백성들을 거짓 종교에 그토록 쉽게 빠지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놀라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둘로 나뉘기 이전부터 벌써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중은 영적으로 배교하고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는 데에는 사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심각한 영적 부패와 타락이 신실했던 사회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지도자의 생애 동안에서도 영적 반역이 사람들의 모든 선한 영적 자질을 뒤덮어버리기도 합니다. 당시 둘로 나뉘어졌던 남쪽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북왕국 모두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늘을 찌르는 죄악을 오래 참으실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당장 없애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신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인 구세주를 유다 지파에서 나시게 할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시키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그 시작으로 두 가지 이슈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성경 기록이 역사적 시간 계산에 관한 논란이고 둘째는 아수르에 의한 이스라엘 파멸이 갖는 의미입니다. 먼저 성경적 연대기를 기준으로 보면 열왕기하 17장 1절은 아하스왕 제위 12년째에 해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에 그 시간의 상의 순서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에 대해 특별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시점에 대한 논란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때때로 어떤 왕들의 재위 기간은 앞뒤 관련 기록들과 맞춰봤을 때 수치상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은 한 명의 왕이 아닌 여러 왕들의 협정기간이 있었음을 고려해보면 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이 연로해지면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한 뒤 자신의 아버지인 일명 상왕과 함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결과 연대기적 순서로 봤을 때 그 둘 간의 왕위 재위기간이 얼마간 겹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새로운 왕의 재위 기간의 시작 시점을 그가 왕위를 물려받아 아버지 상황과 협정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보느냐 아니면 상황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 새 왕 혼자서 통치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 그 기간은 분명히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 차이는 그 시기들을 적고 있는 히브리 원문 성경의 기절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7장 1절이 앉게 된 시간적 논란에 국한해 설명할 것 없이 왜 때때로 성경학자들이 각각 다른 시각을 견지하게 되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바로 히브리어가 가진 특정한 시제 체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걷다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동사가 완료 시제로 쓰인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쓰인 걷다 동사의 의미는 히브리어권에서 걸었다, 걸었었다, 혹은 걷고 있었다 또는 걷기 시작했다 등 여러 가지 시점으로 미묘한 차이를 두고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사는 이는 과거에 시작되어 이미 마무리된 걷기 행위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현재의 시점에서 시작되는 걷는 행동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번역 작업의 어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모국어 언어 체계에만 근거해 판단하지 마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럴 경우 아마도 아주 잘못되고 엉뚱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한된 지식으로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보다 성경은 오류와 잘못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간 뒤 멸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멸과 포로 생활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열지파로 이루어졌던 거대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없어져 버렸고 소수의 잔존자들만이 남아 결국 이름하여 사마리아인들이 된 그 왕국의 고통스러운 종말에 대해 면면히 알게 되면 충격을 금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그 사악한 아수르가 무찌를 수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 이유를 성경을 따라 찾아가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은 종말을 맞았을 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수긍할 수 있으려면 신명기 28장 59절에서 61절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주님의 경고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또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잘못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질 거라고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후반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고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59절에서 61절은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 제약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멸망이 임할 것을 경고했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에서 계속해서 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악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에 대해서도 63절부터 68절까지 세세하게 경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과 또 이 땅에서 적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실 것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서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할 것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67절에 내 마음의 눈과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그리고 6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주셨던 아주 세세한 그 경고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에서 볼 점은 그들이 그 땅에서 뽑힌 뒤에 온 나라가 전 세계로 흩어질 것에 대해 말씀하신 점입니다. 그야말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져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할 곳을 찾지 못하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사는 삶을 오늘날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귀 기울여 드려야 할 죄를 대적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북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이해에 앞서 특별히 이 장에 등장하는 두 국가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수르는 가장 주목할 만한 나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수르에 관한 성경적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네셀이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를 대적해왔습니다. 3절의 살만네셀은 아시리안 명부에 따르자면 디글라 빌라셀의 후계자이지만 아수르 유적을 통해서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점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다른 가문 출신이었던 사울군이 살만네셀의 왕위를 이은 뒤에 그에 대한 기록들을 훼손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만네셀이 정확히 언제 이스라엘을 침략했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기원전 727년경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관한 많은 기록들이 훼손되어 있고 또 살만네셀 왕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4절의 도입부에 살만네셀은 호세아가 수년간에 이어 매년 바치던 관례적 선물을 상납하지 않는 불충한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 그가 이집트와 동맹하여 모반을 깨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에 살만네셀은 이 이스라엘을 대항해 침략했고, 호세아 왕을 옥에 감금하여 가두었습니다. 이 일은 기원전 723년경에 일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절에서 살만에셀은 사마리아로 와서 3년간 애워쌌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비문에 따르면 살만에셀이 아닌 사르곤이 자신의 왕위에 오른 첫 번째 해인 기원전 721년에 이 성읍을 함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23절에서 사르곤은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 사르곤은 27,280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 포로로 데려갔을지라도 그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자신이 사마리아를 함락하기 전과 마찬가지의 세율로 아수르에게 조공만 바치게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가 여전히 제비에 있을 때에 이 기절들에서 보듯이 백성 대부분을 그 땅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즉, 북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모두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 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두 가지 면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알려주듯이 본문 열왕기하 17장의 배경이 되는 때에 이집트의 바로, 즉 왕의 이름은 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자신이 애굽의 힘에 기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수르의 공격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굽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바랬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가 왜 아수르가 아닌 애굽의 기대기로 마음을 바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길은 없으나 그가 그렇게 결론짓게 된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애굽이 과연 아수르보다 나았을까요?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애굽은 기댈 곳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상대임을 상기시키셨고 아수르를 대항해 애굽을 택하는 일도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애굽의 노예로 묶여있었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바로 그 애굽에 다시 기대를 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미 이스라엘은 시시각각 아수르의 위협에 놓여있었으면서도 그들이 얼마나 더 잔혹할 수 있는지 그 잠재적 고통과 괴로움의 크기는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인들은 실로 잔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제수들을 말뚝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뾰족한 장대를 제수의 복부를 통과해 말뚝에 꽂은 뒤 이를 세워서 그 제수를 하여금 참혹한 죽음을 맞게 했습니다. 또 아수르 유물 중에는 코를 낚시바늘 같은 고리에 깨어 제수들을 끌고 가는 부조도 남아있습니다. 부조란 조각기법을 한 상태로 한 가지 재료로 작품의 배경을 취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재료를 깎거나 파고 붙이는 방법을 통해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조형미술입니다. 아수르 궁좌한 유적지에서 출토된 많은 부조미술품들의 새겨진 모습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잔인한의 극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대형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신다면 그곳에는 많은 아수르의 이러한 부조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는 얼마나 아수르가 잔인하였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잔인한 적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나라는 높은 문명과 잘 정립된 종교 및 숙련된 기술과 예술을 지녔었지만 자신들의 적들을 향해서는 한 툴의 자비도 없이 악랄했습니다. 아수르 나시팔 왕은 아수르를 거대하게 키운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군대는 사수들, 창군들, 투석기, 기병들 및 전차를 비롯해 막강하게 이루어졌기에 당시의 주변 국가들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병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들을 향한 나훔 선지자의 고백들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아스리안들이 아수르인들이 잔악한 자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나스팔은 그가 정복했던 한 성읍을 어떻게 다뤄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스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600명의 적군의 병사들을 내 칼로 쳤고 3,000명의 포로를 불태웠다. 나는 어느 누구도 살려주지 않았고 다만 그들의 사령관인 콜리아는 산채로 붙잡았다. 그들의 시체를 산처럼 쌓았고 적의 종들도 남녀 모두 불태웠다. 사령관 콜라의 경우 채찍으로 쳐 그가 그 가죽을 벗겨서 내가 파괴하고 황폐시키고 불살라버린 그 도시 담담사 온 성곽에 그것들을 내걸었다. 이것이 바로 아스르 나스팔의 잔악함에 대한 스스로의 묘사입니다. 이처럼 아스르 나스팔이 극악한 잔인함의 발판을 심어줬기에 이후에도 대부분의 많은 왕들이 대대로 그 잔악함을 이어갔습니다. 기원전 841년경 이스라엘 북왕국 왕인 예후는 살만에셋 3세 왕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칼라 곧 님누드 지역의 그의 궁전 폐허에서는 일명 블랙 오벨리스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왕에게 경유를 표하는 다섯 국가의 다섯 관료들을 보여주는데 그중 한 명이 예후였습니다. 이 기록에는 내가 오므리의 아들 예후에게서 찬사와 금은 황금받침과 주전자, 황금꽃병과 그릇, 그 왕의 지휘봉, 창 등을 받았노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6.5피트 길이인 이 오벨리스크는 종전까지 이스라엘 왕이 기록에서만 알 수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히브리 왕과 관련해 지금까지 발견된 유일한 역사적 유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 언젠가라도 런던에 가보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꼭 대형 박물관을 방문하셔서 그곳에 있는 이 블랙 오벨리스크를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 및 18장 19절에 따르면 살만에셋 5세 왕은 마침내 이스라엘 북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사마리아를 포위하기에 나섰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일과 관련해 사르곤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그 서각에서 발견된 비문은 살만에셋이 사마리아에서 전투 중에 죽음을 맞았고 이에 사르곤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성경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27,290명을 그 땅에서 끌어내 전쟁 포로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르곤은 이렇게 끌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문하는 데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구덩이들을 파헤치고 격렬한 하염을 피어올린 뒤에 그 구덩이들을 향해 포로들을 행진하게 해서 하염 구덩이의 산채로 빠져 죽게 했습니다. 또 포로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그들의 머리와 팔다리를 절단해 나머지 인체로 기념물을 만들어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 많은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 사악한 나라도 일으켜서 그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파멸의 역사적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에게 왜 그러한 심판이 임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 모두는 그들의 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장 2절은 파멸을 맞이할 당시 이스라엘 왕에 대해 상당히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호세아 왕은 주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보았을 때 그는 악한 것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자신도 스스로는 자신이 선한지 악한지 심판할 수 없습니다. 선고를 내릴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으로 그만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이전의 왕들만큼은 악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덜 악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악은 악일 뿐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래 참으셨던 시간은 끝이 나고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국가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에 있어서도 올바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이 정하고 있는 목회자, 장로, 집사 등의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한 규칙 및 지침들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규정한 그 자질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교회들에게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리더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의 길을 따르고 영적으로 거짓과 위선이 없이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삶 또한 정결하고 순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목회자와 또 장로님, 집사님들과 같은 직분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당시 이스라엘은 왕인 호세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가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을 그저 당연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는 다른 여타의 죄들과는 달리 특정적이거나 적극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입니다. 본문 7절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라고 증언합니다. 앞서 5, 6절에서 이스라엘의 파멸에 대해 먼저 이야기한 뒤 이제 이 7절에서 이 일은 이라고 시작하며 그 파멸을 이루게 된 이유 중 하나에 대해 소개한 것입니다. 그들이 노하게 한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로로 타던 그들을 건져내 주신 바로 그분이라고 밝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역사는 본문의 사건이 있기 700년도 전에 발생한 일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사실 출애굽은 그저 역사에 남겨진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명백백히 정의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지신 그 고마우신 하나님이 바로 그 자신들의 하나님이었지만 그들은 어느새 그에 대한 감사를 잊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자인지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역사는 그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고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는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들의 첫사랑을 잊은 것에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잊는 이 죄가 정말이지 위험한 이유는 이러한 죄는 외적으로는 사실 특별한 변화를 노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죄에 빠진 누구라도 자신들의 회심과 구원을 포함해 하나님께서 과거의 자신의 삶에서 하신 일들에 대해 심금을 울리는 간증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적으로는 종교적 모습에서 벗어나 살지도 않습니다. 또 여전히 예물을 드리고 기도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활 속에서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에게서 멀리 떠났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이 그가 주시는 모든 것은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른 거짓 신들만큼도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를 대적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7절 후반부는 그들이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기록된 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방의 거짓 신들보다 더욱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너무나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신명기 6장 5절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도록 명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시편 25장 14절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려다고 말씀하시고 또 시편 33장 18절에서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라고 했습니다. 시편 96장 9절은 명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잠언 3장 7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그 경외의 대상을 향한 극도의 존경 및 경외와 공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경외하는 데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에 대한 아주 정확한 묘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문제는 이와 더불어 다른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외했던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멸시하진 않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높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무언가는 부, 건강, 자녀와의 관계, 성공 등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점이 우리의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지요? 본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를 대적하는 점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는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기절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해 선포하신 말씀인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 스스로 그들을 대적해 증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자인지가 다 드러나서 그가 모두 다 알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에 대해서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해 증언하실 때 그가 과연 우리에 관해 어떻게 증언하시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에 관해 증언하실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고 이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킬 것을 상기시켜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신들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선지자나 선견자들의 능력이 부족하였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해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에게 보내졌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그들 마음대로의 악한 길을 택해 살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이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의 악한 길을 택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부족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게을러서 죄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쉽게 넘기시지 마시고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지를 명심하시고 그를 실천에 옮기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15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거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를 떠나 다른 삶의 길을 택함으로써 죄를 범했습니다. 본문 8절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고 이를 증언합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의 규례는 그들의 관습과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또는 이교도 혹은 세상이 품은 종교와 그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을 세우고 그들을 숭배하며 이방 사람의 모든 종교적 영적 의식을 다 따르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만의 종교를 버리지는 않고 그것 또한 붙잡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따르면 그들은 여러 표식을 들어 미래를 점치고 복술과 사수를 행할 만큼 영적 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길에 내몰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종교라는 테두리를 두르고서 그러한 종교적 가식을 행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본문 14절이 말씀하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불신앙이 숨겨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인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저버렸던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16절 말씀에서 보듯이 바알과 아세라와 두 송아지와 하늘의 별들도 더욱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삶 속에서의 모습, 그리고 신앙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참신앙에서 보이는 통일성이 없었습니다. 함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을 통해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마도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접하셨고 또 암송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귀절을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이 말씀을 비춰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만약 어떤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세상의 것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가치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관습과 그 규칙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매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믿음과 신앙 고백에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함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읽은 바로는 돈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의 그들처럼 우상들을 지어 만들어 숭배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어쩌면 이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자들은 돈이 우리에게 호주머니의 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요. 성경의 하나님은 손에 닿을 수 없이 멀리 있지만 호주머니의 신은 손만 뻗으면 바로 닿을 수 있으니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탐심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해 수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혹은 그 다른 무언가를 세상에 속한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쟤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내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턱과 코에 고리가 끼어질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8장 4절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28절에서도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제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르곤의 궁전벽에 걸린 부조 조각물들은 어떻게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는지 세세하게 보여줍니다. 그 부조물들에는 제수들이 턱과 혀에 고리나 거리들이 끼어진 채로 일렬로 줄에 매달리고 발목은 밧줄로 묶여 장걸음을 걷는 장면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 패전국의 포로들이 상대 승전국 땅으로의 때로는 수백 마일이나 되는 도보 행진 중에 누군가 대열에서 지쳐지기라도 하면 정복자들이 그 줄을 획 잡아당겨서 그 적군 포로들의 입에서 혀가 뿌리로부터 찢어지고 또 턱이 빠져버리곤 했습니다. 이는 정말이지 너무나 잔혹한 형태의 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후 이 예언의 말씀은 남유다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 그의 코에도 고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나는 이 역대하 33장 11절 말씀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고리로 깨고 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적군 앞에 무릎 꿇은 시드기야 왕은 결박된 두 손을 들어 적국의 왕에게 자비를 간청했습니다. 그가 명을 따라 고개를 들어 사르곤 왕을 보았을 때 그의 두 눈은 창으로 뽑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 왕국이 패망할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의 왕에게 행했던 일입니다. 앞서 그 시드기야 왕이 명을 따라 고개를 들어 바라본 왕은 사르곤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과 포로됨과 그 처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그토록 경고하고 또 강구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보자면 기원전 722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참으심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호세아 왕을 벌하시기 위해 살마네세를 앞세워 아수르 군대를 불러오셨습니다. 이에 그 열지파 무리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추방에 대해 열왕기하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뒤 남겨진 땅에는 아수르 왕이 다른 이방 사람들을 옮겨와 정착하게 했습니다. 왕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스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바임에서 사람을 옮겨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그 땅에서 추방하고 이방인을 이주시키는 모든 일을 행한 것은 살마네셀의 후계자 사르곤 2세였습니다. 사르곤은 코사바드 궁 벽에 이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새겼습니다. 사마리아를 점령한 지 제1년에 나는 왕실의 용도에 적합한 50대의 전차 및 전리품을 가져왔다. 나는 그 성읍을 예전에 그것보다 더 멋지게 새로 세웠다. 내가 정복한 땅들의 주민을 거기로 옮겨와 그곳에 정착하게 했다. 나는 내게 속한 관리를 보내어 그들을 감독하게 했다. 바로 이것이 사르곤 2세가 직접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묘사하고 남겼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을 철저히 제거한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제사장 한 명을 다시 데려와 그 땅의 새로운 이주민들에게 그 땅의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이는 열왕기하 17장 26절 2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북왕국의 최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후 1세기까지도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적대관계가 되는 사마리안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신학에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업신여겼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바로 마지막 사마리아 잔존자들이 유대인의 그 정체성이 전혀 사라지고 그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섞여서 유대인들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악한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북왕국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 패망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가득 찼고 그 시간이 다하자 그들의 수치를 모르던 죄들의 응당한 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하고 엄정했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오직 몇백 명의 사마리안들만이 남겨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를 교훈으로 받들어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동안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믿는 자라고 고백하신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임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증언하실 때 어떤 증언을 하시게 될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회를 안고 있는 동안,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또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